오케이. 저희가 또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같이 좀 펴시고요. 저희가 이제 5분 간증으로 이렇게 이제 넣어놨지만, 저는 지금은 그 순서가 돌아왔는데도 저는 지금은 뭐 간증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그 시간에 배정이 안돼 있어도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모임이 오후 모임 시작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그럼 제가 그렇게 조정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늘은 제가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후 모임 직전에 저에게 또는 우리 박성수 형제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 배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린도 전서. 저희가 이제 1장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8절 부분까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이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때 십자가에는 두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죠? 1년이 지났는데, 예. 제가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걸 잊어버리는 판국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두 방면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누가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또 하나는 내가 달려 있는 십자가.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꼭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올바르게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아,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달려 있구나.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아, 매 순간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내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내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또 서서히 이루어지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언제라도 원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십자가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평생에 걸쳐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고 천천히 한 번에 안 죽잖아요, 우리 자아가 그렇죠? 천천히 죽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제 그 19절서부터 사실 이제, 좀 지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19절서부터 지혜.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제 자주 좀 반복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시라는 거예요. 19절서부터 좀 읽어보죠. 여러분, 지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지혜가 갔죠, 아까 오전 여기 왔다가. 그래서 아까 저기 지혜를 우리가 좀 소개하는 거를 좀 제가 깜빡 잊었어요. 주일 모임에서는 사실 처음인데, 그 동생하고 이제 같이 온 것도 처음이고. 어쨌든. 그래서,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좀 세주세요. 몇 번인지.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런즉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지혜라는 단어 몇번 나왔습니까? 23번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안 셌는데. 예? 여러 번이요? 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장은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2장에서도 계속 앞부분에 지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는 이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차례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게 조금 이좀 정립이 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 표적의 문제가 정리가 안돼 있으시면, 그럼 지금 독립심리교인이라고 여기 앉아 계셔도 다 지금 이 순복음교회 이 은사운동하는 이 교회에 가서 며칠만 앉아 계시면 다 그쪽으로 또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중에 한번 손들어 보시죠. 이 표적의 문제를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시킬게요. 시키지 않을 테니까. 예요? 자, 여기 분명하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이랬죠? 저와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표적은 누가 요구하는 거냐? 유대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대인의 시작부터 뭐로 시작했다고요? 예,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예, 원래 이제 유대인 히브리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휴양회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특별한 어떤 정말 그이 강력한 빛이라든지 영광이 성경에 보면 빛과 연관이 있는데 그런 어떤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일종의 표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을 거쳐서 민족이 형성되지만 국가가 형성되는 건 언제예요? 모세를 통해서잖아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다 뭐예요? 모든 게다 표적이에요. 모든 게. 그렇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불 붙었으면 금방 그게 다 타고 수동이가 되면서 꺼져야 돼요.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라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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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교리가 막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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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서 꺼질 듯 꺼질 듯 정말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됐어야 마땅한 민족인데 소멸되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집트에 보내실 때 손을 넣었다 빼봐라, 지팡이를 던졌다 다시 잡아봐라 뭐 이러는 과정에서 다 표적이었어요. 모든 게 다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행한 그런 것들이 기적이었고 표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 빼내올 때 열 가지의 재앙이 곧 뭐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열 가지의 그 재앙,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오시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널 때 갈라져서 왔어요. 이 반석에 터져서 샘이 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표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 민족에게 대대로 대언자를 보낼 터인데 그 대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뭐로 검증할 거냐? 뭐라고요? 표적으로 검증한다는 거예요. 뭔가 딱 대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했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성취되면 아 그럼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표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47편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대우하신 민족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냐?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대표로 하나를 가장 약한 자를 뽑아서 그냥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막 쏟아 부어 주셔놓고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무슨 민족? 아, 빨리빨리 나와야죠. 예, 제사장 민족. 그렇죠?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선택하신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표적들을 쏟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지금 대언자들 엘리야니 뭐 이런 모든 그 위대한 대언자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 연속선상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대언을 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온갖 이제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면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더라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잘 들으세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아야만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옳다고요? 그러다고요? 그게 그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 번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대에는 뭐와의 전쟁이냐면 성경 변개와의 전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은사운동과의 전쟁이 이게 제일 큰 전쟁들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은사운동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표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교회들 다 이거예요. 표적. 예. 그리고 구약의 율법 지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그 연속선상에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그 시대에 그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예,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곳에 앉았던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연속선상? 유대인의 표적의 연속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고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죠? 교회 시대가 이제 공고해졌을 때에는 더 이상 기초를 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맨날 기초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와 대언자는 기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초반기에 모든 교회의 멤버들이 다 유대인인 그러한 때, 그리고 또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어떤 그 교회에도 표적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은 교회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말씀의 확증을 위한 것이다.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표적의 목적, 말씀의 확증, 즉 이 말씀이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걸 확증하는 방법으로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표적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한다.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표적의 목적이 말씀의 확증이라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2장 22절, 14장 3절, 히브리서 2장 4절 이런 구절들에 가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이 유대인이 늘 물질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워지는 자신들의 어떤 물리적인 왕국,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회복, 이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개인적인 삶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연관시키는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실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것은 곧 저주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저주의 문제, 십자가가 저주 자체다, 저주받은 자들만 거기에 매달리는 거다 할 때 그것까지 연관시킨 것은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왜 저주 받으셨냐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주 받으셨죠? 우리가 누구죠?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정도의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대단히 희한하게 예수님이 아예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 죄덩어리, 저주 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 심지어 저주 덩어리가 되실 때, 저주 자체가 되실 때 그것이 자기 자신들, 유대인 자신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되셨다는 것,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대속의 개념, 대신 누군가를 속죄한다, 대신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가 된다 하는 이러한 개념은 이게 참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대단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코란 있죠. 이슬람의 코란에는 대속의 개념 자체가 없고 오히려 그거는 대속의 개념은 오히려 나쁜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저도 코란을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떤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란에는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누군가가 대신 지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대신 나의 짐을 져주거나 나의 이 행위의 어떤 이 대가를 대신 이렇게 저주로서 받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코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지금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면 철학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하면서 특별히 이 철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의 철학. 근데 이 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니체,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악독보다도 더욱 해로운 것은 빈약한 구성과 유약한 것에 대한 적극적 동정심, 즉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구성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유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뭔가 확 정복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초라하게 그냥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라하게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악이란 연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게 오히려 악이다. 이런 연약함, 이런 게 오히려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서부터 그 2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2장 부분에 보시면 2장의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변사들, 이, 이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논리를 펴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꾀이고 유혹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전통에 속한 문제인 것이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그 소위 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이런 말에 동의가 안될 겁니다. 여러분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분이 있으시다면 대단해 보여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철학이 그까짓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사실 철학을 조금 공부해 보면 야, 참 인간이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는 존재구나. 참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무슨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의 어떤 철학의 사조들을 다 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충대충 이렇게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만 보더라도, 참 이게,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3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거기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3장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라.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대단해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이런 철학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평가이고, 두 번째 2장 6절에 와 보시면, 2장 6절에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아무 쓸모 없게 될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아,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모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지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와 철학을 갖춘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이 어떤 그이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에 주눅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아,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고 세상의 지혜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많이 공부해도 그 철학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공부했었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가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인가? 2장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 신비 속에 두셨다. 감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금 보다 근본적으로 이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뭘까를 조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요것까지만 하고 마치시죠.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뭘까를 여러분이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단순히 그냥 조금 머리 빠삭하게 돌아가는 거 그런 건가요? 좀 꾀가 많은 거 이런 문제인가요? 지혜라는 게? 저 사람 지혜가 있어.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남보다 조금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지혜라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는 문제인가? 혹시 누가 대답해 보시죠? 이것도 사실 했는데 지혜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세요. 그래서 그 지혜로 지혜가 그러니까 이제 인격화된 지혜,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부터 같이 계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 오케이. 말씀에 대한 분별. 그렇죠. 말씀에 대한 분별이 일단 지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보면 이것은 선악 구분의 문제인 것이에요. 선악 구분의 문제. 여러분 요 부분을 좀 잘 개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장입니다. 역대기하 1장에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1000개의 번제 헌물을 이제 이렇게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리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 요런 구절이 몇 번 나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예수님도 요런 이 질문을 몇 사람에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뭐 백지수표 받은 거죠, 솔로몬이. 그렇죠? 백지수표예요. 공만 이제 무한대로 써놓으면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갖고 이런 걸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아,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왜 지혜를 구했죠? 예, 재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요 부분을 좀 개념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7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좋아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제가 왕이 됐는데,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그 왕국을 굳건히 하시는데,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제게 많이 맡겨 주셨는데 이 백성을 제가 재판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제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일일이 시비를 가려서 그들의 이 아픔을 보다듬어 주고, 그들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면서 어떻게 제가 이 백성을 참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 네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이거는 첫 번째로 뭐 약삭빠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땐 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였다.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왜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이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뭔가 이 교리를 이렇게 바닥부터 세우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선악과부터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부터 돌아가야 돼요.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그 이제 개역 성경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아, 지혜의 문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라는 것은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지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것을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아담이 피곤해서 대자로 드러누워 자는 것이, 이 벌거벗고 누워서 대자로 자는 것이, 그것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이 방귀를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이 방귀를 꼈어요. 그거 선한 거였어요. 에덴 동산, 에덴의 그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방귀를 이렇게 세게 뽑히면은 사람들이 불쾌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괜찮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무례하다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트름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트름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게 뭐예요,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를 각자 나름대로 판별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이후부터 그렇다고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자, 거기까지는 좀 무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내가 지혜로워지고자,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해보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출발하는 게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이 손을 대는 이 행위라는 것은 모든 그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상대 기준으로 바뀌게 만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저도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이나 똑같은 지금 선악과에 손을 댄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면서 선악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성경의 그 판단이 곧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라왔어요. 그렇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입해 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도 다 선악과에 손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담의 이 속성을 그대로 받고 태어났고,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같이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아담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죄인 맞습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원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그걸 먹은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선악의 분별력을 잃게 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었어요. 동성결혼은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합법적인 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많아지는 세상에서는 악이 선이 돼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선악과에 손댄 이후로 인간은 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그냥 놔두면.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걸 선악과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냐. 십자가의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어리석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철학자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런 유약함, 이런 나약함, 이런 건 악이에요. 악. 그렇죠? 이거는 이 누구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스스로 실패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대실패작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굴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성의 문제로서는 도저히 이게 선이 될 수 없고 악한 문제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은 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이것이 선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게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 하나님 선이라고 하시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시면 악인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어떤 이 지적 교만 이것을 완전히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면서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 안 가? 그게 괜찮아. 그러나 항복해. 이게 내 지혜야. 이게 지혜야. 이게 선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선이야. 너희 철학자 천명 만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얘기할 때 그것이 악이라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인 거야. 너 그걸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선악과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이 선악 분별이 돌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 도대체 그 지혜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왜 이걸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비시키면서 사람 지혜 쓸모없다, 사람 지혜 그거 이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질 지혜다, 그런 거 신뢰하지 말아라, 내가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받아들여라, 이건 감추어져 있던 거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십자가라는 지혜를 제시하실 때그 십자가 문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다는,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문제다.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세우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다. 내가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찌르면 내가 육체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나도 욱하고 손을 내밀어야 주먹이 나가야 되는 게내 지혜예요. 그게 그내 상식이고 내 지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넌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 판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판단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을 나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선악과의 문제라는 것이고 인간이 그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할수 있고 그건 영원히 그건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에게 볼 때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무조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잘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